2장 3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 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앞으로 계속 혹시 그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기록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셔서 이 앞으로 오시면은 같이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그 내용들입니다. 쭉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다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을 따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만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 했던 그 유명한 말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죠. 이 말씀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바울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분은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도 썩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는 그의 아들이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모세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일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겁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즉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들 무리,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이 구약을 인용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특징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설득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였고 그와 같은 소중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생명이 날아갈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믿어야 할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찬송을 하셨는데 찬송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영혼의 울림이 되어야 되고 진지하게 그 찬송이 곡조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처음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부르셔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여기 임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자세가 사도 바울의 이 자세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의 영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냐 하면은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영상에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41절 말씀.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건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을 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니까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는 그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이것은요, 경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과 같은 선포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한 부류는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도 많이 주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은 곧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에게 이제 새롭게 탄생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졌는데 한 부류는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씀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미리 말씀을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미리 말씀을 주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죠. 미리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장터에서 지나가는데 그곳에 맨 앞장서 가는 사람이 지뢰가 있는 곳에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 지뢰가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딱 해두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낳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이 땅 위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그 의미의 이름을 지었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65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이름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창을 던지는 자, 또 하나는 그가 죽을 때에 오리라 이란 의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가 죽던 그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이 땅 위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는 환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주께서 수만의 무리와 함께 임하셔서 이 땅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에녹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준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녹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듣고 난 이후부터 삶이 바뀌어집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산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던 이 야곱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야곱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야곱에게 어느 시점에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은혜입니다. 미리 알려준 그 은혜입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은혜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받아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딱 한 군데 아이성에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던 그 장소에서만 제외하고는 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요 헛되이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죠. 어떻게 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을 준 하나님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됩니다. 이대로 구원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요 지금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옵소서.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 이들만이라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꿈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이 말씀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라. 이 비밀을요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온 우주에서 제일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때를 쓰는데 그건 마다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욕심보다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이 욕심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고 찬송도 진지하게 내 영혼을 통해서 울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비방하는 유대인들인데요.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일주일 후에 회당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가 다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당으로 이들을 모이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전주에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다 전한 것입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다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요, 이들의 또 모인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요, 여러분 감추어두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요, 그 놀라운 복음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다 몰려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도 받았고 죽음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죠. 이렇게 귀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겠다. 다른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력들은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은요,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부탁을 안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에 이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또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동하여, 박해하게 하여, 쫓아내니.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말들입니다.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모습이죠.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한 그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6절 말씀에 담대히 말하여, 48절 말씀에 듣고 기뻐하여, 찬송하며 믿더라 그랬죠. 52절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시면요.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완전히 정반대죠. 여러분,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면은 보통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와 또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같이 또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성도의 정서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함께 붙들고 싸우는 것이 보통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왔죠. 오히려 더 담대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셔서 반응이 완전히 거꾸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 개념에는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 그러죠. 선과 악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싸웁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짐승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마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싸우기도 하면 이기기도 했겠지만 지기도 했겠죠. 실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는요, 원래 어둠은 없었습니다. 원래 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둠이 그리고 악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선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원래 그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악이 들어왔고 어둠이 생성이 되었습니까? 이 그 어둠은요, 빛이 사라지면은 그곳에 어둠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면은 굽어진 그곳에 비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 할 때 그 알렙과 에메트 할 때 트, 타우는요, 맨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리고 메 할 때 그 M은요, 한 중앙에 있는 그 알파벳 숫자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일직선상에 그대로 나열이 되는 겁니다. 처음과 끝과 중간이 쭉 나열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굽어지면은 그것이 거기에 어둠이 생겨지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았더라면요, 그 진리의 말씀 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굽혀했죠. 죽을까 하노라, 바로 죽을까 하노라는 그 순간에요,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말이다. 열매 먹으면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으라는 것이죠. 비진리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그대로 진지하게 딱 받으시는 것,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휘어버리면요, 그게 어둠이 바로 뒤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벨리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대충 믿거나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그대로 믿었더라면요, 이런 실수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라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안 먹었겠죠. 그 옆에 서 있는 그 생명나무실과 따서 먹었겠죠. 그리고는 승리를 쟁취를 했을 텐데요. 바울이 이 비진리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 사도 바울이 이 공격, 이 어둠의 공격, 악한 이 어둠의 세력이 막 공격을 시기 가득하고 반박, 비방, 선동, 박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47절입니다. 같이 4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런 사실 이 말씀은요 제대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살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하면요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만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꼭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진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그에게는 어떤 비난, 비방, 시기, 반박, 선동, 박해 이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 이 말씀을 미리 보여준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주렸나이다. 고관들이 얼마나 비방할 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럴수록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른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붙들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입니다. WCC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WCC를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하고 큰 모임이 WCC입니다. 5억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사탄이요. 이번에는 어린 양의 달을 쓴 교회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WCC는요 놀랍게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입니다. 개종전도 금지하죠. 전도 못하게 합니다. 동성연애와 그리고 일부 다처제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단체가 WCC입니다. 아무리 그 대표되는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배도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 자유주의 교회들은요,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모든 자유주의 교회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 전인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조광수 씨 동성 결혼했죠. 남자와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막 발표하면서 결혼식을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똥물을 가지고 된장과 똥을 비벼 죄송합니다. 된장과 똥을 비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투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정대 장로님입니다. 이정대 장로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이정대 장로님, 통합적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거기에 그 오물을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명성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이 인분을 가지고 뿌려가지고 뉴스에 한 그 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WCC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WCC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분을 발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장문의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김삼환 목사님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거 이제 인터넷 다 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70억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주의 종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게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그분에 딱 붙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분이 그렇게 분을 내어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하실 겁니까? 그 장로님을 향해서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 하실 겁니까? 저는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눈치나 보고 있었고, 그리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진노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강 건너 불을 보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진지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때를 쓰셔서 하나님에게서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같이 찬송가 546장 이 찬송을 믿음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